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이 흑해 공역상에서 미 공군 무인 정찰기 한 대를 추락시켰다고 미 유럽사령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유럽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14일 오전 7시 3분경 러시아 수호이 27 전투기 두 대가 흑해 상공의 국제 공역상에서 작전 중이던 미 공군 정보 감시 정찰 무인기 MQ-9 한 대에 대해 안전하지 않고 비전문적인 요격을 수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사령부는 또 러시아 전투기 중 한 대가 무모하고 환경적으로 부적절하며 전문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MQ-9의 프로펠러에 부딪혀 미군은 공해상에 이 MQ-9 무인기를 추락시켜야 했다면서 충돌 전 수호이 27 전투기들은 MQ-9에 수차례 연료를 뿌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해커 미 공군사령관은 우리 MQ-9 무인기는 국제 공역상에서 일반적인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의 항공기는 국제 공역에서 계속 작전할 것이고 러시아 측에 전문적이고 안전한 행동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오늘 대사관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미국 무인 항공기는 교신장치를 끈 채 의도적이고 도발적으로 러시아 영토를 향해 이동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경과 가까운 곳에서 미군이 용납할 수 없는 활동을 하는 것이 우려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토노프 대사는 그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 정보는 이후 우크라이나 정권이 우리 군대와 영토를 공격하는 데 사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계속되고 있는 총기 폭력 사건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지난 1월 21일 총기 난사로 11명이 숨졌던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몬테레이 파크를 방문해 발표한 이번 행정명령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가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 외에 기존 구매자의 총기 소지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시 총기를 압류하는 권한을 당국에 부여하는 레드플래그법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방정부가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형 총격사건에 대응하고 총기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 상담과 재정지원을 연방정부가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해 6월 바이든 대통령 요청으로 18세에서 21세 사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더 안전한 지역사회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해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모든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조사를 지지했고 레드플래그법은 70%가 지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지난 24시간 동안 동부전선을 따라 수십 개의 정착촌을 포격하고 헤르손 지역의 민간 기반 시설에 로켓 공격을 가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나 말랴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부장관은 현지 방송 회견에서 러시아가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모든 전선에서 공세에 나서고 있다면서 크레민나 지역과 바흐무트 북쪽 도시들 주변에서도 전투가 치열하다고 말했습니다. 말랴르 부장관은 다량의 적 물자가 파괴되고 있고 많은 병력들이 사살되고 있으며 오늘 현재 적의 진격 능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바흐무트 방어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 지휘관들이 폐허가 된 바흐무트를 포함한 동부전선 방어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어젯밤 화상연설에서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초점은 바흐무트였다면서 해당 구역을 강화하고 점령자들을 최대한 파괴하라는 전체 지휘부의 명확한 입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어제 러시아 최대 무기 제조업체 고정밀 로켓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리도록 명령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폴란드는 앞으로 4에서 6주 안에 우크라이나에 미그 29 소련제 전투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어제 밝혔습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공언해온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그 29 전투기 지원이 언제쯤 가능할지 묻는 질문에 앞으로 4에서 6주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는 동쪽으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한국 정부가 최근 주 69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새 근로정책을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법안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호주 언론사 ABC 방송이 노동시간을 더 늘리려 한 한국 정책과 과로사를 언급한 기사를 실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이 주 69시간 근무제를 추진한다. 호주나 다른 아시아 국가는 어떠한가를 제목으로 내건 기사였습니다. 출산율 하락을 고민하는 한국이 일과 삶의 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한다는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는 몰아서 일하는 만큼 쉴 수 있어서 여성에게 보다 유연한 노동 환경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 정책이라고 소개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미 세계 어느 나라 노동자보다 오랜 시간 일하고 있고 과로 때문에 심부전이나 뇌졸중으로 급사하는 과로 사례가 많다면서 이 소리나는 대로 영어로 쓴 과로사라는 단어를 기사에 등장시킨 겁니다. ABC 방송은 개인주의가 강한 서구와는 달리 아시아 사회는 집단주의적이고 위계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전문가의 해석을 실었는데요. 일본에도 카로시로 발음하는 과로사가 통용하고 지나친 업무 부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의 죽음을 가리키는 카로지사츠라는 말이 있으며 중국에도 노동법에 명시한 하루 8시간 근무를 벗어난 한 주 엿새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한다라는 표현에 996 노동 표현이란 있다면서 아시아 주요 3국의 긴 노동시간과 문화를 조명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장량입니다. 오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얘기를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And what happens if you take a streamer movie from Netflix or whomever and give it a good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영화 산업 속에서 찾아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를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죠.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3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아침 9시가 조금 지났는데요. 현재 기온 영상 1도에 바람 많이 불고 있습니다.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 보겠습니다. 3월 15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한 전역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4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입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 먼 바다 오전 구름 많겠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그러나 대체로 맑습니다. 앞바다는 1에서 2m로 파고가 일겠고 먼 바다는 오전에 4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 바다는 맑겠습니다.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m, 먼 바다 오전에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8도, 신의주 영하 3도에서 9도, 개성 영하 3도에서 10도, 함흥 영하 3도에서 11도, 원산은 영상 1도에서 11도, 청진 0도에서 7도, 끝으로 해산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로 예보됩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나요?
네, 미국 무인기와 러시아 전투기가 흑해 상공에서 충돌해서 미국 무인기가 추락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충돌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중남미 국가인 온드라스가 중국과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입법기구인 유럽의회가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흑해 항공에서 미국 무인기하고 러시아 전투기 간에 충돌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4일 오전 흑해 상공에서 미 공군의 정보감실 경찰 무인기인 MQ-9 리퍼드론이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서 추락했다고 미국 정부와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네, 우발적인 충돌인가요?
아닙니다. 미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 수호위 전투기 두 대가 이 MQ-9 리퍼 드론에 근접 비행하면서 3, 40분 정도 주변을 선회하다가 갑자기 그중에 한 대가 이 드론을 들이받았고요. 이에 미군은 MQ-9을 국제 수역으로 이끌어서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의 통신이 오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드론 MQ-9 리퍼가 비행한 곳이 국제 공역이었나요?
네, 미국 정부는 당시 MQ-9 리퍼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서쪽 흑해 상공에 국제 공역을 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 미국 드론이 자국이 지정한 출입 금지 구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MQ-9 리퍼라는 게 어떤 종류의 드론인가요?
네, MQ-9은 미 공군의 최첨단 무인 공격기로 이 날개 폭만 20m에 달하는 대형 무인기입니다. MQ-9 전술 체계는 지상 관제소, 위성 통신, 정보 분석 인력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헬파이어 미사일 등 정밀 타격이 가능한 무기 장착도 가능합니다. 페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 MQ-9 리퍼가 충돌 당시에 무기를 장착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자, 미국 정부가 이번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미국 국무부는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서 공식 항의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국무부 관리들도 러시아 측 관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안전하지 않고 비전문적인 근접 위험 비행에 항의와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뻔뻔스러운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보고받았습니까?
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이번 사건이 우리가 흑해 상공 국제 공역에서 비행하거나 작전하는 걸 막거나 포기하게 하려는 메시지였다면 그건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임무는 계속될 거라는 의미네요.
네, 그렇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계속해서 공해상의 국제공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거라면서 흑해는 어느 한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싸고 냉전 이래 최고의 갈등 국면에 처해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두 강대국 간의 긴장 상황을 가중시킬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는 충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요?
네, 러시아는 자국이 특별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이 출입 금지를 선언한 지역에 미국의 드론기가 침범함에 따라서 전투기를 출동시키긴 했지만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미국 무인기가 날카로운 기동으로 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물속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드론이 뭐 저 혼자 통제 능력을 잃고 추락했다는 건데 미국 측 발표 내용과는 전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 이 러시아 전투기들이 무기도 사용하지 않았고 안전하게 기지로 복귀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 전투기도 이 충돌에 의해서 손상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추락한 드론은 회수됐습니까?
아직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은 추락한 드론을 회수하지 못했고 러시아 측도 이를 회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이 추락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딘지 또 회수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인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미국 정부는 민감한 정보 감시 기술이 러시아 손에 넘어가는 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반응 보이고 있을까요?
네,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미국의 드론이 흑해 일대 상공에서 비행한 건 도발 행위라면서 미군 항공기와 군함이 러시아 국경 근처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전투기들은 미군 무인기에 부딪히거나 무기를 발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토노프 대사는 또 러시아는 미국과 실용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 간에 어떠한 대립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중남미 국가 온두라스가 중국하고 국교 수립을 추진하고 있네요.
네, 시오마라 카스트로 온두라스 대통령이 14일 중국과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카스트로 대통령은 트위터에 에드아르도 레이나 외무장관에게 중국과의 협상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전 세계 국가들과 함께 자유롭게 국경을 확장하는 게 자신의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중국과의 국교 수립이라는 게 곧 타이완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면서 이 타이완의 국제 활동을 저지해 왔고요. 현재 공식적으로 중국과 타이완 양쪽 모두와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타이완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몇 개 나라가 될까요?
네, 온두라스가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타이완과 단교 수순을 밟는다면 교황청 포함 13개 나라만 남게 됩니다. 타이완과 현재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벨리즈, 파라과이, 과테말라 등 중남미 몇 개국, 그리고 대부분은 가난하고 작은 카리브와 남태평양 국가들입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이 카스트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중국하고 국교를 수립할지 모른다는 관측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카스트로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 중국과 국교 수립을 모색하겠다는 걸 선거 공약의 하나로 내걸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1월 취임한 후에 온드라스 외무부는 타이완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할 거라면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이 카스트로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집권 1년 만에 외교 정책을 수정하기로 한 거네요.
네, 레이나 온두라스 외무장관은 그와 관련해서 온두라스 정부는 타이완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받는 혜택들을 저울질했고 당시에는 바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두라스 정부가 현재 무엇 때문에 마음을 바꿨는지 명확하진 않은데요. 하지만 지금 중국이 온두라스의 대규모 댐을 건설하는 등 중국의 투자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앞서서 이 코스타리카나 파나마, 엘살바도르 등 여러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대대적인 자본 투자, 교역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왔습니다.
네. 자, 타이완은 온두라스의 이런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온두라스 정부도 정부에 즉각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성명에서 우리는 온두라스에 타이완은 동맹국들의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라는 걸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두라스 정부에 신중하게 고려할 걸 요청하면서 중국의 함정에 빠지거나 타이완과 온두라스 간의 오랜 우호관계를 해치는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매체들은 타이완 외교부가 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헤럴드 브루구스 온두라스 대사를 초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중국 반응은 어떨까요?
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온두라스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특히 전 세계 181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초해서 중국과 수교했다는 사실은 중국과의 국교 수립이 역사적 발전과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올바른 선택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타이완 총통이 중남미 국가를 순방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이 다음 달 초에 과테말라와 벨리즈 등 중남미 우방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차이 총통은 오고 가는 길에 미국을 경유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귀국길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케빈 맥카시 미 연방 하원 의장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타이완 매체들이 보도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럽의회가 역내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승인했군요.
네, 유럽연합 EU의 입법기구인 유럽의회가 14일 몇몇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대표적인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생태계를 확대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두 법은 역내 27개 회원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에서 55% 줄이기 위해서 고안한 기후변화 법안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네, 자, 두 법의 세부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먼저 이 도로 운송과 건물 난방, 농업, 소규모 산업 장치, 쓰레기 관리 등을 포함한 부분에서의 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치를 제시한 법이 있는데요. 이 법은 이른바 탄소 공유 규정의 개정안입니다. 해당 분야에서 2030년까지 연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40% 감축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전에 설정된 목표치는 30%였는데요. 이번에 유럽의회가 승인한 법은 이걸 40%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별로 목표치의 차이가 있는데요. 목표치는 최소 10%에서 최대 50%입니다.
네, 해당 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6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산업이나 발전 분야와는 달리 이 분야는 EU의 탄소시장 규정 적용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네, 나라별로 감축 목표치가 다르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부유한 나라들, 그러니까 이 덴마크나 핀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는 감축 목표치가 50%고요. 반면에 불가리아는 10%입니다. 각 회원국이 달성해야 할 목표치는 나라별 1인당 GDP와 비용 효율성을 근거로 산출한 겁니다. 이 법에 따라서 사상 처음으로 모든 EU 회원국은 부여된 목표치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고요. 매년 목표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네. 자, 유럽의회가 승인한 두 번째 법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법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유럽 내 숲이나 습지, 또 여타 싱크, 그러니까 탄소 흡수원을 확장해서 2030년까지는 지금보다 약 15% 늘어난 3억 1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없애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EU 회원국에는 전체 역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 흡수 목표치가 부여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있습니다.
네, 이 산림이나 습지 등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카본 싱크, 그러니까 탄소 흡수원, 탄소 흡수계라고 합니다. 이런 탄소 흡수원은 오래된 산림의 재정비나 새로운 숲의 조성, 식물 잔해가 쌓인 이탄지의 습기 복원, 또 땅에 탄소를 가두기 위한 경작 감축 같은 농경 방식의 변경 등을 통해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 내에 탄소 흡수원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 법은 이를 되돌리기 위한 겁니다.
네, 그럼 이번에 승인된 법안들이 뭐 바로 발효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각 회원국이 승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각 회원국과 의원들이 지난해에 이 법안의 세부사항을 합의했기 때문에 최종 투표에서는 내용의 변경 없이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구촌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나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초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파크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하고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아이오와주가 이 주내 이스트 팔레스틴 지역에서 화물열차 탈선 사고를 일으킨 철도회사 노폭 서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2월 미국의 물가 상승 속도가 다소 둔화한 가운데 기존 물가 압박은 오히려 상승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초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찾아갔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4일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파크를 찾았습니다. 음력설 바로 전날 밤인 지난 1월 21일 밤 몬터레이 파크에 있는 스타댄스 스튜디오라는 춤 교습소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건 2개월 만에 현지를 직접 찾아 희생자 유족들을 위로한 겁니다.
네. 이날 가서 연설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비극적인 총격 사건이 또 발생했고 특히 몬터레이 총격은 아시아계 이민자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직접 들어보시죠.
A tragedy that has pierced the soul of this nation here in Monterey Park.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나라의 영혼을 꿰뚫는 비극이 이곳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심장부인 샌 가브리엘 밸리의 몬터레이 파크에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당시 음력설을 앞두고 중국계 중장년층 회원들이 모여 춤을 추고 있었다 보니 이 총격의 희생자 대부분이 아시아계 이민자였고 총격범도 중국계 이민자였는데요. 해당 사건 이내 미 전역의 아시아계 이민사회에 큰 충격 총격을 안겼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요, 이런 대형 총격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도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적기법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적기법은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부터 법원이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My executive order directs my attorney general to take every lawful action possible.
네, 이 행정명령은 법무장관에게 가능한 모든 합법적인 조처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며 새로운 법안 없이도 보편적 신원조회에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만들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총기를 가장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처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작년에요 총기 규제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작년 6월 의회는 더 안전한 지역사회 법안을 초당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더 안전한 지역사회 법은 18세에서 21세 사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확대했습니다. 해당 연령 구매자의 범죄 기록과 정신건강 상태를 검토함으로써 이 젊은이들의 총기 구매 요건을 강화한 겁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적기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해당 법을 두고 이 총기 규제와 관련해 의회에서 거의 30년 만에 의미 있는 총기 규제법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긴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더 많은 조처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관련 행정명령을 내놓은 거네요.
맞습니다. 이 새 행정명령은 총기 안전보관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강화하고 총기 범죄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총기 업체가 총기를 시장에서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연방당국이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충격에 빠진 지역사회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 행정명령이라는 게 법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줄곧 요구해온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와 대용량 탄창 판매 제한을 의회 또다시 촉구했습니다. 또 총기 관련 산업을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을 없애는 조치에도 나서줄 것을 의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네, 자, 의회에서 총기 관련 법안이 뭐 추가로 나올 수 있을까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네.
자, 민주당은 대형 총격 사건을 막기 위해선 총기 제한이 필연적이라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총기 소유를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보고 총기 제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총기 업계 이익단체인 전미사격스포츠재단은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적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총기 범죄자들을 막기 위해 기존의 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작년에요, 이 더 안전한 지역사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총기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미국의 총기법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가요?
네. 자, 전문가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국은 가장 약한 총기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네.
반면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인이 소유한 총기는 총 3억 9천만 정도로 1인당 1.2개꼴로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년 약 4만 3천 명이 총기 폭력으로 희생되는데요. 이는 매일 평균 116명 이상이 총격으로 목숨을 잃는 셈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오하이오주가 최근에 발생한 화물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네요.
그렇습니다. 오하이오주가 주내 이스트 팔레스틴 지역에서 화물열차 탈선 사고를 일으킨 철도회사 노퍽 서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데이브 요스트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탈선은 완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지적하면서 주의 환경과 경제 그리고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을 노퍽 서던에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해당 사건 어떻게 발생한 건지 좀 짚어보고 갈까요?
예. 지난 2월 3일 오하이오주 이스트 팔레스틴 지역에서 노퍽 서던의 화물 열차 약 40량이 탈선했습니다. 자, 그런데 11량에 실려있던 염화 비닐 등 유독 물질이 유출되고 불타면서 지역 주민 수천 명이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자, 오하이오주 정부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나요?
네. 오하이오주 정부는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타이선으로 인해 100만 갤런 이상의 유해 물질과 기태 유해 오염 물질이 오하이오주의 대기와 하천, 강, 토양 그리고 지하수로 방출됐다고 지적하면서 수만 마리의 물고기와 다른 동물들을 죽이고 오하이오주 전역의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폭 서던이 유해 폐기물과 고형 폐기물 그리고 대기와 수질 오염을 제한하는 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탈선으로 인한 피해 비용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네, 자, 오하이오주 정부가 소송하고 또 별개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철도 회사 측과 만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요스 법무장관은 지난 13일 노폭 서던 측과 만나 부동산 가치에 대한 장기적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금 조성과 이스트 팔레스틴 지역의 수질 개선 등 여러 사안 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요스 법무장관은 이 소송은 노폭 서던이 이스트 팔레스틴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노폭 서던 측은 소송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노폭 서던은 성명을 내고 부동산 가치 보존을 비롯해 이스트 팔레스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장기 기금을 조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요스 법무장관과 함께 최종 방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노폭 서던의 열차가 탈선 사고를 일으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예, 노폭 서던은 그간 수많은 탈선으로 비난받아 왔습니다. 이번 사고 후 당국은 노폭 서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자, 노폭 서던의 앨런 쇼 최고 경영자 CEO는 지난 9일 연방 상원 환경 공공사업위원회 청문회 출석해 이번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했고요. 20일 또 다른 상원 청문회 출석할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노동부가 14일 발표한 데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앞선 달보다 0.4% 올랐고요. 1년 전 같은 기관과 비교하면 6% 올랐습니다.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의 물가 인상률입니다.
네, 물가 인상 추세는 어떤가요?
네, 앞선 1월의 물가 상승률은 0.5%였는데 이번에 그 증가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연간 물가 상승률을 보면 지난 8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6월에는 9.1%를 기록했는데 뭐 그 뒤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큰 추세를 보면 물가 상승의 폭이 줄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네.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더해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그런데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란 물가 변동이 큰 식품과 에너지 부문의 물가를 뺀 부분을 집계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네.
이는 기저 물가 지수로 연방준비제도가 여기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보고 있죠.
그러면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변했나요?
네, 2월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앞선 달에 비해 0.5% 올랐고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5.5% 올랐습니다. 자,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월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증가율은 모두 0.4%였는데 자, 2월에 이보다 증가율이 더 상승한 겁니다. 따라서 기저 물가 압박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발표된 2월 물가 지수에서 어느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바로 주거비입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이 거의 4분의 3을 차지한 것이 주거비인데요. 지난 2월 주거비는 앞선 달에 비해선 0.8% 그리고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8.1%가 올랐습니다. 반면 물가 상승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품 가격 인상폭은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2월의 연간 식품 물가 상승률은 9.5%로 지난 4월 이후 같은 수준입니다.
네. 자,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연준의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연준은 오늘 21일부터 이틀간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열고 올해 두 번째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이날 발표된 자료는 앞서 발표된 신규 고용 건수 등의 노동시장 자료에 더해서 연준이 참고하는 마지막 주요 물가 관련 자료입니다.
네. 자, 과연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할까요? 한다면 또 얼마나 할까요?
네. 통화 정책을 놓고 연준의 발행법이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상황입니다. 일단 앞서 최근 열린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출석해서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일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선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상황이 좀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은행 폐쇄 사태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대량 인출 사태, 즉 뱅크런이 일어난 주요 이유가 바로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결과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이 물가 안정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보다 현재 이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혁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 시간입니다. 근대적 입헌주의의 헌법의 전형으로 평가되는 미국 연방헌법은요, 기본 원칙으로 공화주의와 연방주의에 입각해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연방헌법에 구현된 원칙으로는 삼권 분립도 들 수 있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연방헌법의 기본 원칙 마지막 시간으로 삼권 분립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삼권 분립은 미 연방헌법의 기본 원칙으로서 중앙정부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분리하고 각 권력을 별개의 기관에 분배함으로써 기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삼권 분립은 정부 권한의 남용을 가능한 한 억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이 개인이나 기관에 집중돼 국민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권한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헌법에는 이런 삼권 분립을 분명하게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연방헌법 설계자들은 권력 분립이 헌법에 묵시적으로 표현돼 있고 당연한 것으로서 헌법 본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유를 최고 이념으로 삼았으며 이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권 분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유럽 사상가 몽테스키외가 쓴 법의 정신에 담긴 권력 분립 사상이 미국 연방헌법 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그의 연방주의자 논고 제47호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권력 분립에 대해 항상 인용되는 신탁자는 바로 유명한 몽테스키외다. 그가 정치학에서 이 귀중한 교훈의 저자가 아니더라도 그는 적어도 그것을 인류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추천했다는 공로가 있다.
미국 연방헌법에서 삼권 분립은 그저 권력을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설계자들은 정부 각 부문이 다른 부문에 일정하게 관여하게 함으로써 억제와 균형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These are among the issues President Joe Biden wants to address through an executive order for a 100-day government review of global supply chains.
가령 대통령은 의회가 만든 법률을 거부할 수 있고 연방 판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 의회 상원은 고위 공무원과 법관 임명의 인준권을 가지며 조약을 승인합니다. 그런데 헌법 설계자들이 의도한 전통적인 삼권 분립 개념이 현대에 들어와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세기 들어 연방정부의 경제 개입이 빈번해지고 복지제도 확충 등으로 행정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부 권한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사법부도 의회가 만든 법률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헌 심사를 함으로써 국가 운영에 있어 사법권의 위상이 커지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연방헌법의 기본 원칙 마지막 시간으로 삼권 분립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영화 시상식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상식, 바로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각 부문에서 수상작이 발표될 때마다 많은 환호가 쏟아져 나왔고요. 영화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의 수상 소식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이번 시간에는 아카데미 시상식 개최를 계기로 미국 영화 산업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올해 오스카 주인공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지난 12일 미국 영화 산업의 중심지인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서 95회를 맞은 시상식의 주인공은 바로 이 영화입니다. Every rejection, every disappointment has led you here. 11개 부문 후보에 오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최고상인 작품상을 비롯해 7개 부문에서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오스카 시상식은 칸 영화제 등 다른 영화제와는 달리 국제 영화제와 같은 시상식이 아닌 미국의 영화 시상식입니다. 미국 영화 중심의 시상식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 이것이 바로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이 미국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영화 산업, 어느 정도 규모죠?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영화 산업의 흐름을 살펴볼 때 큰 영향을 끼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입니다. 지난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당시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중단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 미국의 영화극장 산업 규모가 어땠는지 볼까요? 지난 2013년 미국 영화 극장 산업의 규모는 약 184억 5천만 달러였고요. 이후 2016년에는 207억 6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17년도에 잠시 주춤했었던 이 산업은 지난 2018년에는 2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도에 영화 산업 규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반토막이 아니라 반의 반토막 수준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2020년 영화극장 산업 규모는 55억 달러 수준에 그쳤습니다. 2021년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 조금씩 일상생활이 복구되면서 67억 달러를 넘었고 2022년에는 약 87억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흥행에 성공한 미국 영화, 어떤 것들이 있죠? 미국 영화 관련해서 흥미로운 내용을 좀 볼까요? 과연 어떤 영화가 역대 흥행 상위에 올라가 있고 또 어떤 할리우드 배우들의 출연료가 높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 역대 흥행 1위 영화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예고편의 일부분을 들려드릴 텐데요. 들어보고 어떤 영화인지 맞춰볼까요?
'I see you.'
즉 나는 너를 본다라는 이 대사 들으셨나요? 영화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중요한 대사죠.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대사인데요. 어떤 영화인지 감이 잡히나요? 바로 아바타입니다. 이 영화는 제임스 캐머런 감독 작품으로 지난 2009년도에 개봉했는데요. 전 세계 흥행 수입이 29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 2021년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 즉 GDP가 약 233억 달러였는데 이 영화 한 편으로 이 북한 GDP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린 겁니다. 역대 흥행 순위 2위 영화는 뭘까요? 이번에는 좀 다른 힌트를 드려볼게요. 이 영화의 주제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빠바밤, 빠바밤, 빰, 빠바밤, 빠바밤, 빰.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음악이죠. 약 7년 이상에 걸쳐서 시리즈로 제작됐고요. 또 전 세계 대부분의 자유국가에서 개봉한 영화로 정말 노래만 들어도 바로 맞추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바로 마블에서 만든 영화 어벤져스입니다. 이 시리즈 영화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전 세계 흥행 2위 영화에 올라있는데요. 수익은 아바타에 조금 못 미치는 약 28억 달러입니다. 3위는 1997년도에 제작된 영화 타이타닉인데요. 당시 리오나도 디카프리오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해 전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훔쳐버렸죠. 이 영화의 전 세계 수익은 약 2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화에 출연하는 주요 배우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은 돈을 번 배우는 톰 크루즈입니다. 영화 탑건 매버릭의 출연료로 1,300만 달러를 받은 것에 더해서 공동 제작자로 총 1억 달러의 수입을 벌어들였습니다. 영화 한 편에 1억 달러. 정말 억 소리가 나는 규모죠. 다음은 시상식에서 진행자의 뺨을 때려 비난의 대상이 됐던 배우 윌 스미스인데요. 영화 노예 해방으로 무려 3,5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3위는 앞서 잠시 언급했던 리오나도 디카프리오인데요. 영화 킬러스 오브 더 플라워 문으로 3천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영화관 한번 가볼까요?
네, 저는 지금 북미 최대의 체인 영화관 사업체인 AMC의 한 극장에 와 있습니다. 미국 전국적으로 950개에 달하는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상영관 수만 해도 만 개가 넘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 AMC 영화관에는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을 비롯해서요. 유명 영화 배우인 톰 행크스 주연의 오토라 불리는 남자 등 많은 영화가 상영되고 있네요. 네, 가격을 볼까요? 같은 영화라도 어느 상영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가령요, 이 아바타 물의 길의 경우를 보면요. 영화를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 초대형 화면으로 볼 수 있는 IMAX 상영관에서는 $17.39고요. 일반 상영관은 $16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영화 볼 때 팝콘과 음료수가 빠질 수 없겠죠. 자, IMAX관에서 팝콘과 음료수를 들고 입장하려고 보니까요. 자, 택스와 서비스 비용 등을 다 합해보니 와, 거의 $40에 달합니다.
현재 미국에는 얼마나 많은 영화 상영관이 있을까요? 2000년 들어서 미국에는 약 35,700개의 상영관이 있었는데요.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는 4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4만 400개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영화관을 찾는 사람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까요? 코로나 팬데믹 전인 지난 2019년 영화관 방문 관객 수는 3억 5,600만 명에 달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 수는 7,500만 명가량으로 급감했고 2021년에는 소폭 회복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 기간의 3분의 1 정도인 1억 3천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영화 산업의 게임 체인저, OTT 서비스. 몇 년 전부터 영화 산업을 위협하는 서비스가 등장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OTT 서비스입니다. OTT는 영어 Over the Top의 줄임말로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일컫습니다. 넷플릭스, 애플 TV 플러스가 대표적입니다. 3년 이상 OTT 서비스 넷플릭스를 사용하고 있는 오웬 딘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To me, clearly one relative benefit of subscribing Netflix is convenience. So you don't have to dress up, get in the car, spend time on getting to the theater.
오웬 씨는 넷플릭스의 장점은 바로 편리성이라고 말했는데요. 극장에 가기 위해 옷을 차렸거나 차를 탈 필요가 없이 그냥 잠옷을 입고 바로 TV 앞으로 가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의 OTT 서비스 시장 규모는 29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미국 내 OTT 서비스는 연평균 성장률 11%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보고서도 나왔는데요. 다만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또 차별화 서비스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전미 극장 소유주협회의 존 피시언 최고 경영자 겸 회장은 이 영화 산업에서의 상승을 위해선 극장과 OTT 서비스 업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And what happens if you take a streamer movie from Netflix or whomever and give it a good theatrical run widely?
넷플릭스 등이 제작하는 영화를 극장에서 일정 기간 독점 상영할 경우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이고 인터넷 스트리밍만 하는 영화는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 영화 산업의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진부하다, 낡았다, 새롭지 않다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이
진부한 농담을 했는데요. 진부하다, 낡았다, 새롭지 않다 이런 표현 영어로
It's corny.
이렇게 말을 하는데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Did you hear the joke about taekwondo?
태권도에 관련된 농담 들었어요?
No, what's the joke?
아니요, 어떤 농담이죠?
Never mind, it's corny.
관둘래요, 진부해요.
I love corny jokes.
나는 진부한 농담들 좋아합니다.
What do you call a pig that does taekwondo?
태권도 하는 돼지를 뭐라고 부르죠?
A pork chop. That's so corny.
진부하네요. 자, 이번에는 뻔하다, 상투적이다, 늘 써서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 영어로
It's a cliché.
It's a cliché라고 하는데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Have you heard about the new diet that's all the rage?
Yeah, it's supposed to be a game changer.
Well, it's a cliché, but it's true. You are what you eat.
Absolutely.
And of course, the other cliche, health is wealth.
Yeah, without good health, everything else in life becomes a struggle.
And maybe the best cliche,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잔과 건강에 관해 뻔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뻔하고 상투적이다.
It's a cliche.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왔죠? 대화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heard about the new diet that's all the rage?
요즘 유행하는 새 다이어트에 대해 들었어요?
All the rage.
크게 유행하는 이란 뜻인데요.
Bell bottoms are all the rage.
나팔 바지가 대유행입니다.
Have you heard about the new diet that's all the rage?
요즘 유행하는 새 다이어트에 대해 들었나요?
It's supposed to be a game changer.
이것은 game changer, 게임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혁신적인 것이 될 거랍니다.
It's a cliché, but true.
뻔하지만 사실이죠.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입니다.
It's a cliché, but true.
상투적인 말이지만 사실이죠.
Health is wealth.
건강이 재산입니다.
It's a cliché, but true.
뻔하지만 사실이죠.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예방이 치료보다 낫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진부하네요.
It's corny.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hear the joke about taekwondo?
No, what's the joke?
Never mind, it's corny.
Oh, come on, tell me. I love corny jokes.
All right, fine. What do you call a pig that does taekwondo?
I don't know.
A pork chop.
That's so corny, but I love it.
Somehow I knew you would.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진부하네요.
It's corny.
상투적입니다.
It's a cliché.
진부한 얘기들을 들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인 모네의 칙투칙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세계뉴스와 뉴스데이 3부 이어집니다. 오늘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